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달 내내 11월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10월달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전환점이지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환점이 되는 10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을에 우리가 턴어라운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면 이 10월달에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이 모이면 교회가 되니까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사 속에 정말 큰 인물입니다.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정말 교회사 속에 휙을 그은 큰 인물인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정말 턴어라운드였는지 터닝포인트를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 Born again 이란 말이 어거스틴에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환점, 아주 빅 터닝포인트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저희들이 나눴고요. 이제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다음에 어거스틴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어거스틴의 수도원은 전통이 있었는데 기도 많이 했고요. 또 말씀과 묵상에 주력했고요. 특별히 청빈, 가난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예전에 용인에 있던 가나안 농구나꾸처럼 수도사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자신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자활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됐습니다. 쉽지 않겠죠. 재산을 다 팔고 빈손이 되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팔아서 수도원에 드리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빈손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사는 것인데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루었고 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도원을 하다가 한 번은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히포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도원을 하나 지을까? 또 거기에 수도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히포라고 하는 곳에 방문했는데 그 거기에서 어거스틴을 알아본 사람이 이 어거스틴을 강제로 앞에다 들여놓더니 사제로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냥 강제로 어거스틴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것을 이렇게 지향하지만 어떤 때는 좀 억지로 해도 돼야 되나.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난감하고 괴로웠습니다. 아니 방문했다가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방문했다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라고 안수하고 뭐 장로가 되라고 안수하면 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제로 있다가 감독이 은퇴하고 감독을 이어받아서 히포의 감독이 됩니다. 예상치 않게 자기와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당시 복잡한 어떤 교회 신학의 분쟁을 잘 정리했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장수한 겁니다. 76, 76세에 자기가 늘 말하던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거스틴이 터닝포인트, 회심을 하게 되는 데서 영향을 준 요소들이 뭘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들고 읽었던 로마서 13장 14절과 14절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은 물론이고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가 뭐냐면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밖에 있는 친구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터닝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이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게 무언가. 다 세상이 너무 변덕스럽고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 영원한 것이 있을까? 또 내 죄가 뭐 18살에 동거를 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내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걸 가지고 추적해 나갔습니다. 내적 성찰이죠. 영적인 고뇌고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요즘 세대가 그렇죠. 그냥 저냥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놓고요. 어떤 고민거리를 놓고요. 아니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찬송가 가사대로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찰랑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얼쩡거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할 틈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인데 어떻게 이런 걸 놓고 고민하겠습니까? 세상도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세상이 끌어당깁니다. 세상에 너무 빠지면 뭐 진리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한 고민보다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더 좋은 겁니다. 황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진리를 찾겠습니까? 황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추상적인 영적인 것들을 찾겠습니까?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올가을에는 저도 10월 한 달 동안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 또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바빠도 아주 잠깐만이라도 이런 시간을 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죠. 어거스틴도 예수님 믿기 전에 돈도 벌고 싶었습니다. 출세도 하고 싶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의 쾌락, 이 청년의 정욕을 어거스틴이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그는 과연 무엇이 옳은가?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만의교도 찾아가고 점성술도 배우고 플라톤 철학까지 찾아다니면서 섭렵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어떻게 보면 32년 동안의 영적 고민한 끝에 결국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을 만난 터닝포인트는 어거스틴에게 엄청난 순간이었고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몰아드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찾아다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들 그대로 내가 홀로 서야 하고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특별히 영적인 터닝포인트를 만드는데 내가 참 중요한 것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배우고요. 이제 그렇다고 어거스틴 혼자만 터닝포인트를 만든 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까지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우선 그의 친구들이 어거스틴을 도왔습니다. 어거스틴 주위에는 어거스틴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또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들을 내 주변에 두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품으로 서서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거스틴에게 신앙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성자가 있었는데 이 성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에 가서 수도 생활을 했다. 광야의 사막에 수도하는 생활로 평생을 보였다. 하고 어거스틴은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수도원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 어거스틴과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들려주는 겁니다. 한 친구가 빅토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어거스틴에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빅토리누스는 어거스틴과 같은 직업이에요. 수사학입니다. 말 잘하고 연설 잘하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 수사학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거스틴이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수사학자인데 수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얘기가 확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는 공감이 덜 되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의 얘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감이 오는데 빅토리아누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 서적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찾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면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허상이라면 무지개를 쫓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기독교가 실체라고 하면 찾으면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이 빅토리아누스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서적을 연구하면서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 예수님 믿었어. 만 얘기합니다. 한 친구가 네가 교회에 오는 날 내가 네가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증명하고 확실히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쉽지가 않았나 봐요.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왠지 천해 보였나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천민들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하느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기독교인들을 좀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 당시 학자였던 빅토리아누스도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좀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빅토리아누스가 친구를 찾아가서 나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다가 세례도 받고 교회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당시에 높은 식견을 가진 유명한 학자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백록에서 그 빅토리아누스가 그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빅토리아누스가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세상 친구들은 빅토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 보고 싸늘한 눈길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를 친구들로부터 들으면서 어거스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참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성품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감독인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어거스틴을 소개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했습니다. 잘 권면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이 감독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서 어거스틴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정말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32전에 영적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느끼는 행복일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찾고 찾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저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 영원한 무엇인가, 기독교가 진리인가를 찾고 찾고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딱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확실성의 빛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실히 믿었을 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야, 찾았다. 하나님 계시다. 여기가 진리가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다.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행복의 눈물이죠.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좋은 친구들 만났고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인복이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하세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는 얘기를 하세요. 특히 전환점에 섰을 때, 어떤 터닝포인트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복이 있어야 된다. 어거스틴을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무개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또한 우리 참비 식구들끼리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친구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우리 찬빛교회가 삶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아주 지혜롭게, 아주 흥미롭게 또 센스 있는 타이밍 잡아서 신앙 이야기를 하는 기수로 이렇게 흐름을 한번 돌려놓는 겁니다. 신앙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남들이 꺼내기까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쯤 되면 우리가 신앙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누군가 든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우리 그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센스 있게 신앙의 얘기를 서로 풀어 물꼬를 트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거스틴의 친구처럼 그런 일을 하죠. 예수 믿기 전에 어거스틴은 세상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으니까 뭐 수사학자니까 얼마나 세상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거스틴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들려주었고 어거스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서서히 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참비 식구들이 서로에게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속회로 모이거나 또 인포멀한 모임을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같이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치 얘기, 살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 식구들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살까? 아,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살 수는 없을까? 빛과 소금으로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서로 고민하면서 방책이 있습니까?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가면서 아,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좋은 친구가 있었고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기도하고 희생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끔 매몰차게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들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런 것이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 신문 기사거리가 되겠죠. 물론 아버지들도 묵묵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님들께서 또 너무 섭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젊은 아빠들은 엄마 못지않게 희생적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의 사랑 참 크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괜찮은 집안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어찌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는데 이 남편을 기독교인을 만듭니다. 예, 대단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지혜가 많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우리 아버지를 당신께 인도했습니다. 고백록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혈기가 가득한 아버지였거든요. 분이 가득한 아버지였거든요. 이 아버지까지 기독교인을 만들었는데 이 모니카에게 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식입니다. 남편은 변화를 시켰는데 자식은 변화를 못 시키겠어요. 18살에 애를 낳아서 왔으니 아 이거 어떡합니까? 어거스틴이 자꾸 삐뚤어져 나가는데 이 모니카는 이 자식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 동안 어거스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2살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32년을 기도한 셈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틴이 있는 그 밀라노까지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아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소개를 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니카가 이 말을 꽉 붙습니다. 이 말을 꽉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고백록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 주님,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마다 눈 아래 바닥을 흠뻑 적신 어머니의 눈물을 없인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바닥을 눈물로 흠뻑 적셨던 모니카,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 어찌 망하겠습니까? 자식이 어떠하든지 부모는 자식에게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 것을 모니카를 통해서 배워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는 모니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눈물의 기도. 정말 그 자리가 눈물로 흠뻑 젖을 만큼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요 헌신 아닐까? 우리 역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이런 부모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어머니께, 아버지께, 엄마, 아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꼭 한번 전화를 하시든지 카톡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곁에 계시면 손을 붙잡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의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그것도 더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니, 아버지, 스승, 친구들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빛의 잔고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랑의 빛은 아무리 많이 지을수록 더 좋은 빛입니다. 이 빛을 자녀들에게 갚아야죠. 친구들에게 갚아야죠. 받은 사랑은 반드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로마에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만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가십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 저랑 똑같은 나이네요. 56세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가셨을 때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이제 그러한 크신 어머니의 위로가 없어졌으므로 내 영혼은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살았던 나의 생명은 찢어진 듯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조금만 더 살아계시지. 지금 어거스틴이 하나님 믿고 1년 뒤에 일이거든요. 조금만 더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보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어거스틴은 정말 안타까웠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 아, 내 생명의 내 하나 기독교인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생명이 찢어진 듯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위로가 없어졌습니다. 내 영혼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지만 참 좋아서 읽겠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더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있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셨어.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길에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를 찾아왔었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엄마. 모니카가 춤을 췄습니다. 모니카의 춤이라고 유명한 대목입니다. 모니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 내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왔구나. 알고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이 어머니 모니카에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고 일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기독교인은 부르심의 상을 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니카야말로 아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소명 부르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갔으니까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자 라고 하는 모니카의 유언과 모니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평생에 꼭 이루고 싶으신 일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사님들이 연세가 어디에 가시든지 70에 가 있으시든 80에 가 있으시든 평생에 이루고 싶은 일을 한 가지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 데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을 꼭 한 가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시는 동안 꼭 이루실 기도 제목을 갖고 남은 여생을 사시는 겁니다. 얼마나 활기차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이제 홀가분합니다. 데려가시든지 남겨놓으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모니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물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 묻어도 좋다.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하나님께 먼 곳이란 없단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나를 부활시킬 장소가 어디인 줄 모를까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단다.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불쌍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니요. 아주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어머니의 선한 생활과 거짓 없는 믿음과 확실한 이성의 근거 위에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것과 인생을 대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행여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은 신앙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살았고 신앙 가운데 살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을 고백했고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인물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들고 읽었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과 14절은 서로 짝입니다. 14절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정욕을 위하여 나 중심, 우리 빌립보서에 축을 옮긴다는 얘기 많이 했죠. 정욕을 위하여 나 중심, 내가 최고요, 나를 위한 삶을 산다면 그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이웃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앞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런 것은 육신의 일인데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빌립보서 공부할 때 세상 일이라고 했습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들입니다.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부끄러운 일들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또 14절에 다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부연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터닝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거스틴은 의지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씁니다. 의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잠깐만 조금만 더 즐기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망설인다 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어거스틴은 나쁜 의지, 나쁜 습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좋은 줄 알지만 이 쾌락에 빠져서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즐기고 가겠습니다라고 자기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건 나쁜 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선한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결단이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말을 아주 어거스틴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은혜가 임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뒤에서 햇볕이 비치면 아무리 비춰도 모르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햇볕이 보입니다. 햇볕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서르고 안 돌아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터닝포인트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를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는 은혜, 은총론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터닝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터닝포인트에 있습니다. 우린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곳을 향해서 방향전환을 하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는 근사한 터닝포인트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두 주 동안 살펴본 어거스틴의 삶을 기억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자식을 향한 눈물의 기도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 나처럼 단정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더 필요하면 완전히 유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